에베소서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3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사람으로 낳으시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구나.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아직부터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수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뭔가 그놈의 풍조의 능력을 통하지 않게하여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향하여 이제 세 번째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네, 청년대학교 개강 예배 및 신입생 환영회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또 섬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 메뉴가 뭐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삼겹살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삼겹살을 우스갯소리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한국인의 공동체 음식으로 삼겹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삼겹살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 돼지고기를 키울 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사실 돼지고기를 한국에서 키웠는데 대부분의 살코기는 일본에 다 수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름기 있는 부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에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살코기를 먹은 게 아니라 기름만 남은 그 고기를 먹은 겁니다. 좀 슬픈 역사지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또 만들어 가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 해서 또 사람과 정을 나누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삼겹살이 역사적으로는 좀 슬픈 내용이 있는 거기지만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야, 이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음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삼겹살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삼겹줄 정말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삼겹이라는 말이 혈속과 협력과 결속을 단단히 해주는 것으로서 삼겹살이라는 것이 인동체 결속을 가진 음식이라고 유머러스하게 성경적인 아주 특이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지하게 반대하겠죠. 유대인들은 삼겹살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리만 먹어요. 우리만은 아니죠. 여러 사람이 먹습니다. 이제 많이 먹는데 언제 오늘 또 모임이 혹시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삼겹살 파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규제 가운데 오늘 삼겹으로 엮여지는 또 삼겹으로 다져지는 이 단단한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름이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실 이 공동체의 의미들, 특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단단한 결속과 그리고 이 함께 한복으로 온전하게 자라는 데 대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면 바울은 본문에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각각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각각에 맞는 은사를 공동체에게 주셨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암과 그 지식과 신앙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그 온전함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서로 서로를 거짓 신앙과 그리고 신학과 또 세상의 사도들의 흔들리지 않도록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로서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 가지고 그 가운데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공동체 각 구성원 안에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정말 성경께서 은사를 베풀어서 이 바른 진리의 가르침으로 해서 예, 세상의 철학과 사조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보여서 이 사랑 가운데 보여지는 이 진리의 삶을 서로 살아가게 하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진리 가운데 다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온 세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식 그리고 복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사셨고 그리고 하늘에 다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후견이로서 애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첫째 목적이 가을학기 되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제가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2주 전에 했지만 다시 서머리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둘째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린아이만이 자라는 데 대해서 이 거짓 신앙과 신학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참된 성림으로 어떻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각각의 은사에 맞도록 다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다고 만약에 누군가 생각하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은사가 없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은사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여러분이 분명히 은사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달란트를 다 갖고 계시는데 그 달란트가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가지고 섬기어야만 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의식이 가질 수 있고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누가 내 옆에 없다면 그냥 넘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그 자체가 내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상담학 공부할 때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눌 때 죽음이라는 건 내가 숨을 쉰다고 해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묶여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서로의 몸을 세워가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호모 로게오라고 하는데 동일한 고백을 얘기합니다. 호모는 우리 호모세슈랄의 호모고요. 같다는 뜻이고 로고스는 로게오는 로고스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고백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에는 컨테스트잖아요. 컨테스트도 마찬가지죠. 컨도 함께고 패스도 스피커를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된 하나된 몸된 교회 지체임을 우리가 같은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완전함을 이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참된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우리 지식에 대해서 쓸 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리를 먼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칼빈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지식, 이렇게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다른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려면 서로의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삶도 다르고 각각의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경제적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에 이르려니까 이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로서 모일 수 있는 베이스, 파운데이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예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나요? 여기 모여있을 이유가 없나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나는 매일마다 받는다고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은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그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지식과 그다음에 이 고백을 통한 네,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저희가 조교역자들이 얘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조교역자들이 이 네 가지 콘텐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이 지식에 대한 일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두 번째는 이거를 통한 내가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노티스가 있고 어시오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시런스 다음에서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라고 얘기하고요. 네? 피엘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걸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으로 살아가는가 오비디언스까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지식, 나리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시런스가 필요하고 페이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비디언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그래서 모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서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신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신망이라는 단어. 신망 딱 한 번 써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에서 한 번 나옵니다. 1장. 그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내가 베드로를 신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신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신방이라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비지팅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치? 비지팅의 미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히스토리의 사이라고 해요.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역사와 당신이 만난 그리스도의 역사를 서로 비교해보자 라는 뜻인 거예요. 신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인의 만남이라는 거는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던 그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신방의 시간입니다. 그게 친교의 시간. 여러분 만나면 이런 시간이 좀 늘어나길 바랍니다. 내 역사가 거기 있길 바랍니다. 내 역사가 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길 바라고 그 사람의 역사가 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이걸 구해서 보다 더 나은 정렬된 리파인된 그런 역사로 들어가면 좋겠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두 번째는 그건 뭘 위해서냐면 온전한 공동체를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가게 하기 위한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분열시키는 원인을 거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 성도들의 현재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영향을 받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요.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이 흔들릴 때 어떻게 반지식 가운데 잡아줄 것인가. 그것의 15절에서 방법을 이야기하기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서로 돕고 범사에 그게까지 잘하게 해야겠다. 그는 곧,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아직 영적인 성장이 좀 더디어서 다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린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이가 30 먹으면 다 자랐다고 얘기합니까? 나이 훅 먹었는데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 저만 들었나 봐요. 왜 훅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행동이 뭐죠? 분별 없이 행동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게 행동을 하는데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가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과 책임성이 굉장히 어른으로서의 가치에 중요한 가치인데 이것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숙이 낮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 낮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내가 세상의 사조에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좀 정말 주의 깊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걸 박멸시켜야 합니다.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서로서로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런 기쁨, 그런 행복함, 우리 서로 관계에 묶여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분석 과정이 있었지만 분석하는데 거기서 돌아가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거 정지하면 안 되고 분석은 할 수 있어요. 분석은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요. 분석은 해야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건 안 돼요. 분석은 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근데 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서로 막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리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언약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서 율법도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방식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삶을 사는 다이어트 로도 있고 음식법도 있고요. 안식일도 지키고 너무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야, 저 아무것도 율법도 계율도 없고 너희 정말 안 된다. 약속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쪽 반대편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서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데니까 그리스는 뭐가 발달했어요? 철학이 발달. 철학의 이성에 대한 사유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로고스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떠오르라고 그러잖아요. 미스가 원래는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는 거짓된 이야기예요. 허황된 이야기. 그런데 철학이라는 거 그 허황된 이야기에서 미스를 빼고 로고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리스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우리는 철학과 이성을 가지고 내 이 엄청나게 좋은 이 머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체계를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 유대인들 보니까 너희는 이제 뭘 믿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자기들이 성리 사상을 가지고 이쪽을 무시하고 한쪽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합리성과 좋은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이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모여가지고 서로를 인정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쓰면서 너희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구나. 너희가 한편으로 유대교에 속해 있고 한편으로는 세속주의에 속해 있구나 라고 경고하면서 그것을 하나에 융합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통합시킬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다른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율법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서로가 서로를 바 바라볼 수 있고 하나의 몸으로 지체로 삼을 수 있는 평화를 이루셨다고 이야기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모여있지만 그 모든 가치관들 위에 그 모든 가치관들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여러분들 서로를 서로를 바라보고 포용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만 복음의 진리만 있어야 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서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유대인들 갖고 있는 선민의식 어떻게 약속 갖고 있고 언약 갖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계명들 어떻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히라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거, 합리적인 사상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것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식이 없다면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 걸 다 갖고 있고 다 배우고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좋은 것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만이 옳다라거나 그것으로만 다른 사람의 편단을 잣대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죄악된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기쁨이 하나님 나에게 공짜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나 이것을 잊지 말아요. 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한도가 워낙 높아서 한도가 워낙 높아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다들 이렇게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늘려서 했습니다. 학교 나가고 또 갑자기 드러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럴 때 이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 좋은 것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프트 의식을 꼭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은혜를 받는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 감사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교회에 하나님을 무너뜨린 이 두 번째는 이 교회 밖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속주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 주장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장을 통해 인간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이 세속주의 가치관을 만들고 하나님도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요점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인간 자신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데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나는 네, 충분합니다. 나는 내 자신으로 충분해서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나 스스로가 난 잘났고요. 네, 요즘 뭐 내가 제일 잘나가 뭐 옛날 노래고 그런 거 있어요. 정말 한편으로는 옳은 얘기긴 하지만 나는 저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서 해야 되지만 근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살자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다잖아요. 당신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까지 왔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물어봤다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도 행복사를 한 번도 없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1등을 해가지고 정말 좋았대. 근데 와봤더니 다들 자기 전 다 공부를 다 잘하더라고요. 맨날 경쟁사고 있으니까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나는 늘 1등을 언제 해볼까? 맨날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탑하는 친구를 또 데려갔대요. 또 인터뷰를 또 했다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1등인지 모르겠는데 세상 나가면 세상에서 내가 몇 등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한 번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저에게 사실 예,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리를 안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경쟁 속에 살아가니까. 근데 자기 사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으로 하면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도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내 스스로도 스스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마음입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본주의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요. 하나님 내 안에 두기 싫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 안에 두기 싫은 거고 하나님 말씀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그리고 생명나무가 두 개 있다면 지금도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이것은 따먹는 순간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선과 악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선한 것이고 안 지키면 악한 것을 인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따먹음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과 악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행동을 이 상황 가운데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왜 인간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는 맨날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능력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인간은 전지전능한가요? 이게 퀘션 마크입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행할 수 있으면 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얘기하고 나는 내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사용해도 됩니다. 뭐만 있다면 전지? 전능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고 수많은 우리 이제까지의 이 지식인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지, 전능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안 돼요. 다 알지도 못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가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해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몸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거 맞나요? 여러분 거 맞으면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정말 예배 시간 너무 졸린데 하나님 나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깨어나라! 탁! 이렇게 명령하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내 몸인데 왜 내 몸 같지 않은지 몰라요. 그죠? 예, 여러분 통제 자꾸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할 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몸 자체를 컨트롤 못한다는 아이였거든요. 자기가 자기 몸 컨트롤 못해요. 불교가 수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도를 통해서 너바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오늘날 깨달았다는 거. 이게 심장이 내 거라는 거. 내가 이거 심장의 명령에서 이 심장이 내 말을 들어야 될 텐데 멈춰! 그러면 심장이 딱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춘다는 거. 심장아 멈춰라 이러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춘다는 거. 그래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야, 내 몸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기독교로 내가 전향을 해야 되겠다는 그 계기가 될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합리성 그리고 자립성에 네, 가지고 있어요. 실존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실존주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실존주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독립된 생각과 그리고 자립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인생의 주인이 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내 주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묶여서 실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묶이지 않는 실존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조들과 사상들을 만들어내냐면 대부분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만들어내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융지적 선제주의로 나아가고 또 과학적 유물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왜 문제가 되냐면 기독교 진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근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부딪히냐? 그것들은 첫 번째는 기독교의 영적 가치와 내세에 대한 부분을 무너뜨립니다. 왜? 합리성을 믿는 사람들은 야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삶의 어디서 끝이지? 내세가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성경적 권위, 절대적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야, 성경은 미더러지야, 신화야 이것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즉 고고학과 역사주의를 통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성을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세기, 19세기 독일에서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지금 많은 부분은 그걸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더 많이 증명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다 맞는 얘기가 더 많은 거예요. 또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제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도덕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나 다 옳다면 일치된 생각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많은 도덕이 왜 만들어지겠어요? 만약에 누구나 다 옳다고 한다면 서로 왜 싸우겠어요? 왜 법원이 왜 필요하고 다 옳다고 한다면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자율성이 절대적 자율성이 아니고 절대적 옳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타락성 자체가 부인된 인간의 타락성, 하나님 주권도 부인돼요. 하나님 주권이란 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네, 우리가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성과 네,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얘기했죠? 하이데거가 그 얘기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던져진 존재인가요? 아니면 내가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아멘의 개혁 몇 번 없는데 지금은 기회인데 네. 네, 우리는 목적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의미를 갖고 이 땅에 보내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고아처럼 던져진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사조와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진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반대로 이 생각과 사조에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유물론에 기독교 신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상대적인 윤리성 가지고 우리의 절대적인 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LGBTQ 이런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게 인간의 자율성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고 예,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운동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원 운동이기도 하고 생명 운동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회복하는 자기의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자, 이런 그 공격을 당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방어하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다른 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진리와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거부하고요.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로마서 보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참된 사랑과 참된 것을 어떻게 깨닫는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어서 계시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사랑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의 존재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있어요.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고, 어머니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또는 뭐 필레오라고 말도 쓰게 하지만, 네, 스톨게로 보통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마지막에 남녀 간의 사랑은 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네 가지를 다 다르게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네? 이런 사랑을 넘어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죄인 되었었고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 자각이 있을 때 내가 불경건하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께 죄인 되었고 하나님 내가 원수된 사랑이라는 거구나, 그거를 이해할 때만, 내 인간의 본질 자체, 본질 자체를 이해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가라는 말을 이해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네. 아니, 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결혼은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워도 도망갈 수 없는 존재. 원수 되었는데 도망갈 수 없는 존재가 내 결혼한 데다. 네. 결혼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께 결혼이 알고 보고 말고 난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왜 원래 정말 이 금성하고 화성에서 온 것처럼 너무 얼마나 다른지 서로 다 이게 상충된 가치관들이 붙어요. 근데 이게 부딪히면 내가 무시하고 내가 혼자 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컨트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이해되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고 이해 못하면 더 미워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결혼하신 분들 동의해 주세요. 동의 안 되면 뭐 여러분 잘 살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원수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지 마. 근데 그럼 그걸 내가 넘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자꾸 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원수되고 네, 죄인되고 나하고 의견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고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 그 우리가 그때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말로나 기록할 수 없구나 라고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이 사랑과 연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줄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지체예요. 지체. 지체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요. 온몸이 각 마디. 네, 인간의 뼈가 218개가 19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에 분장되고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스스로 그래서 세워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네, 초기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거를 다 같이 다 모아서 서로 분배해서 누구도 그 안에 네, 부자인 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차별이 없게 다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좀 제 남을 많은 마음을 얻겠습니다. 마가렛 미드라는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그 인류학자가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탐구를 하기 위해서 저 남태평양에 있는 사모아 제노 그리고 그 뉴기니나 또 발리 이런 데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특히 뉴기니 섬에 이 두 부족을 연구했는데 한 부족은 아라페시족이라는 부족이 있고 하나는 문두부족이라는 문두쿠 머족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아시족, 문족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족과 문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부족을 연구를 해봤더니 같은 지역에 사는데 한쪽은 굉장히 폭력성이고 한쪽은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족을 비교를 해보니까 A부족을 보니까 키우는 방식과 접촉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A부족은 아주 평화로운데 어릴 때 태어나면 아이를 이 엄마의 그 뱃속에 있을 때처럼 홍그러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거기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다 넣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메고 아이에게 젖을 줄 때 앞으로 이렇게 하고 두들겨주고 접촉을 해서 펜다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족은 다들 평화롭고 마음이 노골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지역인데 이쪽 B부족에 갔더니 거기는 태어나자마자 뒤에다가 놓고요. 망태기 같은데 까칠까칠한데 애를 집어넣고 뒤에서 애가 울거나 말거나 예, 뭐 배고파? 그러면 해가지고 대충 이거를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남녀요소, 남녀 뭐 노소, 불문하는 거 다 폭력적이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이야기한 것은 접촉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서로 만남이 있고 서로 아이컨택을 하고 서로 몸으로 부딪혀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몸을 이해하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임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발표를 할 때 하나 의사가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문명의 첫 증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인류를 연구하고 있는데 문명을 갖고 있는 첫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와, 이 사람은 되게 놀라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15,000년 전에 고고학에서 발견된 15,000년 전에 뼈가 인간의 뼈가 붙어있다는 것 뼈가 프란센트링이 아니라 붙어있다는 것이 문명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15,000년 전에 수렵 채집하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사냥을 하다가 또는 어디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때 이게 대퇴부가 요 밑에 엉덩이에서 이 무릎에 있는 그 중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수렵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공동체가 옆에서 그를 보호해야 되고 음식을 갖고 와서 그를 먹이지 않으면 그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문명을 갖고 있던 증거로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인간의 문명의 증거가 서로의 상처를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서로 다르지만 나의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살게 했다는 희생하고 네. 기회주의자나 이기주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갖고 있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더 모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이 다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기회와 이기주의적 마음을 버리고 그를 위해서 살았다는 표현이 그 넓적다리 뼈가 붙은 사건으로 분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동체로 살아가고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보호해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영향을 공급해줘야 되고 예?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우리 부모님들 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을 같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걸 먹여야 되고, 네, 똥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네, 입에다가 먹을 거 넣어줘야 되고, 씻겨야 되고, 네, 자라날 때 말도 가르쳐야 되고,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를 몸으로 우리들 주셨습니다. 그 넓적다리 뼈처럼 그게 우리의 상징적인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고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게 될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 한자 말을 할 때 인간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다가 이 부제도 이게 말이 이렇게 쓰잖아요. 인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한자를 대부분 후회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하는 것, 그 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간자는 사이 간자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옆에 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서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한 거죠. 안드레가 사람이라는 뜻이 아네르, 아네르가 사람입니다. 근데 포스는 뭐냐면 옵토스예요. 그러니까 옵티컬,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서로 아이컨택을 하고 서로 서로를 봐주는 것을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모여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서로 내 등을 대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 옆구리를 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학기 이제 또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런 삶을 좀 만들기 바랍니다. 네, 내 옆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내 옆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따뜻한 마음이든 뭐 커피 한 잔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할 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로 네,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힘냅시다. 네, 네. 힘내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에어컨이 좀 약해가지고 이게 좀 더워요. 예배 드릴 때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서로서로가 네. 여름마다 냉수처럼 서로서로가 여러분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는 네. 그러한 삶으로 또 한 학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네, 주가 일하시면 우리 정말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들을 때 내가